오늘은 재의 수요일 혹은 참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나 자신을 돌아보아 참회의 시간을 가지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일에 더욱 힘써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본받는 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데 그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계속하여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12장에서 이스라엘의 거짓과 속임수의 죄를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7절에서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속이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예전 성경에서는 사취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을 속여 빼앗기를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치는 백성이었는데 가나안에 살면서 저울을 속여 파는 정직하지 않은 장사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장은 크게 1절에서 6절과 7절에서 14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 1절 2절에는 거짓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아스로와 애굽의 도움으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하려 한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은 일종의 삽입구문으로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얕보강가에서의 회개 사건을 통하여 그 이전까지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물과 아내를 얻기 위해 인본적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함으로써 복을 받은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도 모든 인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은총과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을 권면하는 회개 촉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반부 7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회개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끝내 인본주의적인 삶을 고집하며 오히려 가나안 상인들과 같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여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할지라도 자신들의 불의를 책망할 자 없을 것이라는 오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인도와 교훈을 떠나 얕보강가에서의 기도 사건 이전까지 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만 살았던 야곱처럼 거듭 범죄를 일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12장에서 이스라엘의 거짓과 속임수의 죄를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한 절씩 차례라도 살펴보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1절에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람은 헛된 것을 공허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의 행악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헛된 일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바람을 먹으며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헛된 것을 소망하도록 했음을 지적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이끈 것이 아니라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도록 이끌었지만 그 나라들은 바람 같아서 결코 이스라엘이 붙들 수도 의지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그들은 동풍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 즉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으로서 건조하고 뜨거워 들판에 있는 식물을 말라 죽게 하는 파괴적인 힘이 있는 바람입니다. 본문에서는 파멸로 이끄는 것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동풍을 따라갔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아스로와 애굽과 같은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동풍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파괴와 파멸을 초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해서 종일토록은 모든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거짓과 포악으로 얼룩졌다는 것입니다.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두더라고 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아스루의 조공을 바쳐 평화조약을 맺고 애굽과 군사동맹을 맺은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스루와 동맹을 맺고 예물을 보내고 애굽의 올리브 기름을 조공으로 바치며 국력을 소모함으로써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은 마치 바람을 먹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며 동풍을 따라가는 것 같이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자행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징계를 모면하고자 아스루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바람을 먹는 것과 동풍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라. 유다는 남유다를, 야곱은 에브라임을 중심한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둘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에서 논쟁하다란 기소하다, 다투다, 경고하다,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범죄할 때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죄인을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논쟁하시고라는 말씀은 죄악을 그대로 묵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책망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의 죄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죄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죄값으로 멸망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은 구원을 얻지만 회개치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과 논쟁하시고 벌하시며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하시며의 히브리어는 누군가를 직접 방문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의 근거는 야곱의 행실입니다.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호세아 당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한 북이스라엘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계수하시고 그에 따라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북이스라엘 패망을 통해 부정하고 거짓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0여 년 만에 또한 멸망하고 맙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야말로 택함받은 백성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영적 교만과 방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멸망을 볼 때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6절은 속이는 죄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했다 살아난 야곱의 역사를 회상시켜서 거짓과 속임과 포악으로 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향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조상인 야곱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는데 이 이름이 후에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자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장사하는 자 혹은 남의 것을 빼앗는 자를 의미합니다. 3절과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이 얍복 강가에서 기도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 사건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목적에서입니다. 첫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과거 야곱이 천성적으로 간교한 본성에 따라 형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힘을 겨루기까지 하였던 야곱의 인본주의적인 삶과 같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보다는 이방 나라 아수르와 애굽을 더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강대국의 환심을 사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비록 야곱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거짓과 인간적인 계책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얍복강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았던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도 조상 야곱을 본받아 회개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위해서입니다. 3절에서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여 빼앗은 자라고 했습니다. 속여 빼앗는 자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까지도 속여 빼앗는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간교함으로 인해 일생 동안 많은 역경에 처해야 했습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양을 치며 고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계책과 간교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지금도 강대국 아수르의 압제를 받고 있는 역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라고 한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사실을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를 호세아는 4절에서 말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의 눈물의 간구가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비결은 눈물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싸워서 이기고도 야곱이 울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야곱이 겨루어 이겼다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죄는 미워하셔도 환도뼈를 쳐서 걷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우는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져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며 기다리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은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긍휼이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경에서는 400명의 군사와 함께 그를 향해 오고 있었고 에서를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은 물론이고 야곱 자신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얍복강에 이르러 하나님을 붙잡고 울며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씨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은 야곱을 용서하시고 피할 방법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간교한 야곱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었고 형 에서와도 화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계책과 간교함에 더해서 인간적인 힘으로도 하나님과 겨루었지만 그것이 헛된 일이었음을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하셨을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짓과 속임수로 나라가 망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야곱처럼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살려주시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참된 복은 인간의 모든 거짓과 계책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도우심을 의뢰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과 간교함이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뜻 안에서 씨름하면 참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교함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속임수와 계책을 쓰는 자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우신 계획을 베푸사 문제 해결과 형통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형 에서와 화해 후에 야곱은 세겜 땅에 가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가야 할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를 피해 하란 곧 바딴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면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을 것이라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잊고 세겜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과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디나의 일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일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집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을 땅에 묻게 한 일입니다. 야곱은 모든 우상을 장사 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이방신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입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장사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우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할지언정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모든 허망한 것, 탐욕적인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실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되고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칭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능력을 가진 자존자란 의미의 칭호입니다. 이 이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휘하시고 인간의 전 역사를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란 칭호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한 칭호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을 이처럼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기만 한다면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서 야곱에게 복주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야곱에게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날 모든 자손을 대표하여 이 언약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4절 하반절에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고 한 말씀의 뜻은 여호와는 그의 택한 백성들이 항상 기억하며 영화롭게 해야 할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거부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6절에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 것을 권고합니다.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또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은 변개되지 않는 언약이며 반드시 성취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처럼 죄가 많은 자라도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런즉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간교하고 계책을 꾸민 자이지만 울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리고 이웃에게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 야곱에게 준 언약을 북이스라엘에게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우상이나 아수르와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지켜야 할 태도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애는 잘 아시는 대로 헤셋 하나님의 사랑 자비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힘입어 하나님께는 신실하고 변함없는 충성을 이웃에게는 신실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그 뜻은 일상생활에서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정의의 기준에 약하기 쉽고 정의로운 사람은 자비에 약할 수 있으니 인애와 정의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라다라는 것은 자신을 어떤 대상에 밀착시켜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는 자신의 계책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증거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는 인애와 정의가 균형을 이룬 신실한 삶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본문 3절부터 6절 말씀에서 호세아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야곱의 역사에 근거하여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7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현실에 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에서는 풍요로 교만하여 양심마저 마비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출애굽 광야 시절과 같이 유리하는 신세로 돌아가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이를 시작하는 7절은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조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상인의 히브리어 원어는 케나안, 곧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은 베니게 지역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장사에 아주 능하여 무역을 주로 하는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상인과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장사를 해도 정당한 방법을 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속이고 상대방을 억울하게 하여 이익을 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입니다. 가나안은 바알 우상의 발상지로 도덕적 타락과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상인, 즉 가나안에 비유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 있음을 탄식하는 의미로 그는 상인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자랑하면서도 거짓 저울로 이웃의 것을 속여 빼앗는 데는 이방족 속 가나안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인애와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속여 이익을 취한 북이스라엘을 가나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으로 불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진멸해야 하였던 가나안의 행위를 본받음으로 그들 자신이 진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살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부요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함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라고 했습니다. 내가 재물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고 나라도 땅도 없는 백성이었으며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부요함을 누리면서도 내게서 죄와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으니 내게 무슨 죄가 있느냐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9절에서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요함을 자랑하는 북이스라엘을 출애굽 후 광야의 나그네와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명절날은 장막절, 초막절을 말합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장막 생활을 했던 그 기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장막,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거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그네같이 거처도 없는 궁핍한 삶을 살게 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여 포로가 됨으로써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실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북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도 불의도 없다고 생각하였으니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과 같은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적인 풍요와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거짓과 불의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속이는 것을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으로 속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정직해야 사회가 나라가 정직해집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며 향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요 사치하는 자인 야곱이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거짓과 속임수를 떠나 정직하게 살며 고난을 만나면 야곱처럼 울며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